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인물의 생애는 매우 중요한 본문을 담고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아브라함 때 그 죽어가는 인생의 그 비극에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모든 족속이 너를 통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이삭의 생애는 그가 태어날 수 없는 자가 태어나더니 죽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다시 살려주시고 그 죽음이라는 과정이 창조와 부활 사이에 필요한 과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야곱은 바로 그 과정에 관한 긴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등장해서 창세기 49장까지 야곱의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꽤 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셈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복 중에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싸운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가 장자권을 얻으려고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는 얼마나 집요하게 그 자리를 노렸는지 그 발목을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차남이 되었죠.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나 현 시대에나 별로 크게 다르지 않게 세상 질서에서는 그 장남이라는 자리가 매우 커서 부모의 모든 것이 장자에게 넘겨집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별하별 일을 다 벌리는데 예를 들면 사냥 나갔다가 돌아와 배가 고파서 쩔쩔매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과 바꾸자 그러고 형은 기꺼이 바꾸고 그렇게 장자권을 뺏어갔습니다. 또 아버지가 나이 들어 장남을 축복하겠다고 부른 사이에 새치기를 해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는 장남인 줄 알고 모든 복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쫓기게 되죠. 형이 여간만 화를 낸 게 아니고 죽이려 들기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과정에서 창세기 28장에 나오듯이 베델 사건이 벌어집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죠. 너 누운 땅과 내 사방의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집니다. 야곱도 감동하고 그 기름을 붓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여기에 전을,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는 소원까지 하게 되죠. 외삼촌 집에 가서 그는 결국 종노릇 외에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외삼촌께 얘기하여 자기 몫을 달라. 그런데 나중이라도 그 구별이 불분명할 테니까 얼룩진 양이나 염소, 아롱 반점이 있는 가축들은 내 것이고 그런 것이 없는 생물들은 다 삼촌 것입니다. 좋다. 그래서 그 외삼촌이 자기 때에 있던 그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을 다 구별해서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런데도 뜻밖의 아롱지고 얼룩진 것이 많아서 재산이 삼촌을 넘어서게 되죠. 그러자 그 삼촌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고대 사회가 그랬듯이 그 재산을 뺏기 위하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사실 굉장한 지위를 그때 갖고 있어서 그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둘 다 아내로 가진 외삼촌의 사위가 되어 있었는데도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야밤 도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두 부인과 떼를 모으고 돌아오는데 들리는 소문에 에서가 자기 형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오는데 군사 400을 데리고 나옵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떼로 나누어 오는 에서를 만나거든 형을 만나거든 이것은 다 동생 야곱이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해라. 이렇게 여러 떼를 보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우리의 이해를 위한 것이고 성경의 표현은 이걸 형이 묻거든 주의 종이 주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그 관계의 그 계급 차이가 매우 높게 매우 몸을 살인 고백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끼던 마지막 자식들과 아내들까지도 야복나루를 건네고 마지막 밤을 혼자 지내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 그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싸움에서 천사가 이기지 못하자 엿먹어라 한방 비기고 나 간다. 그러자 갑자기 야곱이 붙잡고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장면을 많이들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야복강에서 벌어진 이 일은 여러분 아까 28장에서 하나님이 한 약속 속에 있었던 것과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의 약속 속에 말하자면 그의 피난 시절과 재산을 모으는 것과 야폭나루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야곱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구약 역사에 계속 반복될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민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나는 네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어야 된다 라고 약속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이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얘기도 했죠. 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너무나 자명한데 모두 잊고 있습니다. 백성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저들의 정체성, 저들의 신분, 운명에 관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더하기 모든 이방 민족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까지도 인간은 생존 경쟁에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약육 강식이니까 우리는 서로 치열하게 다투어 이겨야만 되고 이 치열함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도둑질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율법의 십계명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희는 너희의 필요를 이웃에게서 뺏어올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인데 인간은 가장 크게 어떤 현실에 직면해 있냐면 내 필요가 나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에게서 뺏어와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현실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야곱은 철저히 세속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는데 그 부자가 되는 이유, 그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좋지 않은 인생과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세상 규칙 속에서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하는 현실이 그를 약탈자가 되게 하고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승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현실에 묶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야폭나루에서 이제 터지는 거죠.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거는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너에게 어떤 결과, 어떤 가치와 유익을 만들었는지 봐라. 야곱의 대답은 그럼 무슨 다른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입니다. 그것은 씨름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반대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이 현실을 어떤 의도와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가에 대하여 야곱은 현실 속에서 현실은 치열하게 사는 방법밖에 없다. 와 이렇게 부딪히는 걸 봅니다. 그러자 한방 먹죠. 난 너하고 더 이상 말 못하겠다 하고 한 대 갈기고 가려고 하자 그가 붙잡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호세아 12장에서는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이 아주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무슨 다른 수가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시다시피 약탈자입니다. 날강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애를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모든 세상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약탈자 노릇밖에 하지 못한 욕먹어 마땅한 이 자리에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그럼 이런 결론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라는 말이 저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저보고 왜 거짓말했느냐? 왜 강도짓을 했느냐? 묻지 마시고 제가 살아낼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바꿀게요. 저는 고아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고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 하감해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네 부모야. 너는 나를 이긴 자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나를 이겼다는 것. 자식 이기는 부모 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의 얼굴에도 떠오르지 않는 이 감동의 선언. 그 기독교가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고 그래서 어느 자리에 처해졌었죠?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형이 아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살아남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지내서도 결국 해야 될 게 그대로는 죽을 수 없다라는 발버둥을 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죽이지 않기로 하고 흩어버리고 그리고 느닷없이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어갈 수 없는 선은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뛰어나서 아니요. 인류에게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서는 한술 더 떠서 내가 네 부모야. 부모가 살려고 자식 잡아먹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죠. 기독교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이 신약성경 다시 보기, 구약성경 다시 보기 하면서 요절로 삼았던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을 기억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자입니다. 그가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복주기를 원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사랑 안에서 자식을 삼으며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자식으로 대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냐? 하나님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라.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 약탈을 할 수밖에 없고 서로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부족하니까. 이 부족을 채울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약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보냈냐고요? 보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 다 폭력의 지배 속에 있고 비참한 현실을 살 수밖에 없고 그는 체념 속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다. 죽어나가거든요. 어떤 승리도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거기에 비하여 우리는 어떤 현실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불러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이 실패, 이 못남을 감수하는 과정을 가지더란 말이죠. 야곱의 형편없는 도둑질, 그 사기, 아무런 인간으로서의 가치나 내용은 자랑할 데가 없고 싸움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야곱이 여기 와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죠. 하나님은 그에게 뭘 만들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려고 하는가?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가? 왜 우리를 이 약육강식의 현장, 생존 경쟁이 유일한 법칙인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봐라. 가장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체념에 불과하고 보통은 다 보복 속에서 산다. 원한을 갚는 게 유일한 삶의 동력이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너희만 다르다. 너희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다. 진정한 인간의 덕목들은 용서에 있고 사랑해 있고 기다려줌에 있고 공감해 주는 데 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냄으로써 증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에 찾아 들어오시지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신이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오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약 성경 때 했던 것 같이 여러분이 성육신을 잊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며 인간의 처지에 찾아오시며 우리의 그때 정도를 수준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한 칸씩 배우도록 이건 아니야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리와 생명, 찬송과 영광에 속한 거야 라는 인간 본연의 존재, 본문을 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서 인생을 살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는 오셔서 어떤 기적도 이루실 수 있었는데 죽은 자도 살렸으니까 문둥병도 고쳤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럴 수 있는 분이 이것보다 더 큰 임무로 뭘 한 겁니까? 우리가 죽는 자리에 따라 들어온 거죠. 죽음마저도 너희와 하나님을 갈라놓을 수 없다. 내가 죽음까지 껴안는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본분, 본문을 만들어가는 일에 하루하루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성자가 돼서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니고 견디셔야 됩니다. 한 번만이라도 잘해보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권력, 분노,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 이런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공평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공평은 악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아야 된다가 공평이죠. 그러니 분노와 저주를 놓으시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체념과 반발로 가지지 마시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사 지금 여러분의 현장과 조건 속에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루가 굉장한 하루라는 것, 그리고 많은 날이 필요하다는 것, 언제쯤 돼야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느냐, 많이 봐줘서 60, 그 전에는 상처와 후회가 난무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일을 한다는 것 기억하셔서 예수를 믿는 것이 주일 하루 예배 보러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한 모든 곳에서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리로 가야 하는가에 반면 교사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승리와 항복이 꽃 피우고 충만하고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은 귀한 하루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사 나를 만나는 이 시대가, 사회가, 이웃이 우리에게서 생명과 빛을 보는 그 책임을 견디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살아 하나님의 증인으로 값어치 있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되뇌이고 되뇌어서 더 나은 결과들을, 더 나은 기쁨들을 찬송들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풍성케 하고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